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카리브해 북부 섬들을 휩쓸고 있는 초강력 허리케인 얼마의 중심이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바람과 파도 폭우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늦게 바하마 군도와 터커스 케이커스 제도도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5등급 허리케인으로 시속 285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는 얼마로 바부다 섬에서 1명, 그리고 생마텐 섬에서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엄마가 휩쓸고 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는 현재 약 100만 명이 전기가 끊긴 상태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푸에르토리코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이 포함된 더욱 강한 제재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두 정상은 이같이 합의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아베 총리에게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이 초과 도발할 경우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경상북도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적극박한 절차에 따라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고 엄정하게 시행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주한미군은 오늘 오전 오산기지에 있던 발사대 등 관련 장비들을 육로로 통해 성주기지로 반입했습니다. 발사대 반입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과 활동가 수백 명이 기지로 통하는 길을 막고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스페인 동북부에 위치한 카탈루냐주 의회가 10월 1일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하기로 오늘 의결했습니다. 현재 주 의회에서 다수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 찬성 정당들은 주민 투표 실시와 독립국가 수립에 필요한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주민 투표에서 분리 독립 결정이 나오면 주 의회는 48시간 안에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주민투표를 막기 위해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카탈루냐주는 부유한 지역으로 문화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제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은 닷새 일정에 이번 콜롬비아 방문에서 수십 년간 계속된 게릴라 투쟁으로 발생한 상처를 위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보고타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콜롬비아가 평화의 길로 나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해 최대 반군 조직과 평화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콜롬비아를 찾는 세 번째 교황이며 가톨릭 신도가 많은 남미 출신 교황으로는 첫 번째 방문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교황 방문을 맞아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콜롬비아의 이웃나라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 사태에도 주목하고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오늘 시리아 서부 마시아프 인근 기지를 공습해 군인 2명이 숨졌다고 시리아군이 밝혔습니다. 시리아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 전폭기가 레바논 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런 행위는 지역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감시하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과학연구소와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연구소가 화학무기를 개발하는 곳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이 미국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장관들이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의 자산 동결,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23도에서 31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북 군사 행동은 미국의 첫 번째 선택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6일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이 도발적이고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약 45분간 계속된 통화에서 북한의 현재 진로가 전 세계에 위험할 뿐 아니라 북한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추가 행동에 나서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가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참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도 자신과 100% 같은 의견인 것으로 생각하며 시 주석 역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이날 전화 통화가 매우 솔직하고 강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행동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군사 행동이 첫 번째 선택 방안은 분명히 아니라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좀 더 두고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Certainly that's not a first choice, but we will see what happens.
중국 정부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 주석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평화적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에 의존해야 하며 대책을 종합해 해결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현재 한반도 정세에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서 보여준 중요한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함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각각 전화 통화를 하며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하고 효율적이며 압도적인 군사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매티스 장관이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5일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6일 각각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미국과 미 영토 또는 미국 동맹에 대한 어떤 위협도 거대하고 효율적이며 압도적인 군사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화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의 한반도 정례 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장관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는커녕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6일 별도의 보도 자료를 통해 매트 장관이 이날 오전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이 지역과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도발이라고 규탄했다고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매트 장관은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등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대하고 한국과 더불어 세 나라가 동북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장관과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도 6일 20분간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핵 관련 상황 평가와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두 나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강행한 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중대한 도전 행위라고 평가하고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미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미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북 정책에 대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가을 회기가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국방 정보 수장들이 총출동해 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대한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하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른 오후에 비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어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여름 휴회 기간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 군사해법 장전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낸 뒤 열렸습니다.
I think there is certainly a greater sense of urgency and concern based on the missile and nuclear developments.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4월 26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의원들에게 대북 정책을 보고했을 때보다 급박함과 우려가 훨씬 컸다며 지난 몇 달간 핵과 미사일 관련 움직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솜베리 의원장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정부 설명회와 비교했을 때 이날 의원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관심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pretty much the most united briefing we've had both in terms of the briefers and
설명하는 당국자들이나 의원들이 그 어떤 설명회와 비교해도 가장 결속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통해 모종의 합의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에 참석한 다른 많은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hat we're discussing is diplomacy. But it would be diplomacy backed up by these types of financial sanctions, which are now.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외교라며, 하지만 이에 더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금융 제재가 외교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설명회장에서 북한에 대한 엄포는 없었다며 화염이라는 단어도 분노라는 단어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ach of them is very professional, very measured in what they're saying and understands the stakes.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장관들이 아주 신중하게 발언했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지나친 수사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발언과 이날 설명회에 임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 사이에 간극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맹과의 협의, 북한에 대한 제재, 유엔에서의 대응, 군사적 선택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토는 아울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토 29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적 합의와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무시와 적대적인 행동들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토는 이어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기존의 유엔 제재를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길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과 불법 행동을 삼가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인 핵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전면적인 연대와 두 나라의 안보에 대한 지원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표결을 앞둔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이 자산 동결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도 담겼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작성한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실명이 명시됐다는 사실입니다. BOA가 6일 입수한 초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름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오른 적은 있지만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현재 15개 이사국들의 초안 배포를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그 밖의 초안은 원유와 정제된 석유 제품, 액화 천연가스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안보리 안팎에서 거론됐던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결의안 초안에 실제 포함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이 의류 등을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한 해 수억 달러의 수익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관련된 조치도 담겨 있습니다. 초안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임금을 북한 정권으로 보내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국가가 이들 노동자를 추방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기존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는 조치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당장 최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노동자의 대거 귀국 사태는 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초안에는 7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고려항공의 해외 취항을 금지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에는 이전 결의에 포함됐던 국제사회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사태 진전에 따라 중국은 안보리가 추가 대응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그러나 제재와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절반의 열쇠일 뿐이라며 나머지 절반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행동은 어떤 것이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저지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이 건물 임대 사업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건물을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ADR 방송과 타게스 슈피겔, 슈피겔 등 주요 언론들은 베를린 주재 독일 대사관 측이 대사관 건물 일부를 빌려 숙박업을 하고 있는 독일 업체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4년부터 건물 일부를 임대해 시티 호스텔이란 이름의 숙박업소를 운영해왔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언론에 관련 문제를 매듭 짓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이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에서 모든 회원국이 북한이 자국 안에서 보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을 외교나 영사활동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측은 지난 2004년에 대사관 인력을 축소하고 난 뒤 남는 공간을 임대해 매달 약 4만 7천 달러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시티 호스텔이 위치가 좋고 숙박료가 저렴해 그동안 호황을 누렸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북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 대사관 측에 임대를 중단하도록 수차례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또 세금 납부 문제로 시티 호스텔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업체는 북한 대사관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방사능 오염과 낙진 피해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접경 지역에선 방사능 수치가 높아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 단체 통일 비전 연구회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출신 주민들이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실험장 인근인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 13명과 면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이 생겼거나 주변에 아픈 이웃 주민들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핵폭발이 일어나면 광범위한 주변 지역이 방사선과 방사능 입자로 오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인체가 방사능에 피폭될 경우 가볍게는 두통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이어지지만 심한 경우 백혈병과 골수암을 비롯해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핵 전문가들은 핵실험에 따른 지표면 분출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방사능이 핵실험장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윤영석 한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풍계리에서 원인 없이 코피가 지속되고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지는 소위 귀신병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만한 결과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폭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사능 오염과 낙진 피해 우려는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7일자 보도에서 중국 환경부 조사 결과 풍계리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도시인 중국 지린성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의 방사능 수치가 핵실험 이후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환경부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부터 북중 접경 지역 일대에서 방사능 환경 긴급 대응 계획을 가동하고 방사선량을 매시간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는 중국 동부 삼성에 1억 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풍계리로부터 8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6일자 보도에서 핵실험 당시 2차 지진파가 측정됐다며 이는 지하시설 붕괴로 인한 것으로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진이 있고 중국 동북부 지역을 위협하는 일부 유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중국의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 북한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3년까지 25개의 방사능 측정소를 운영했던 중국 정부는 현재 이를 38개로 늘린 상태라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중 13개가 북중 접경 지역에 개설돼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여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즉시 실내로 들어가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외부에서 이동을 할 경우 바람을 등지고 움직일 것과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북한의 핵실험 당일부터 이동식 장비를 이용해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공기 시료를 모아 분석했지만 제논을 비롯한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에서 진행해온 영어 교육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수정된 영국 정부의 북한 여행주의보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 산하 영국문화원은 6일 VOA에 북한 영어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문화원 클로이 캠버리 언론 담당 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영국 정부의 북한 여행 자제 권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이유로 영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영국문화원은 북한과 논의하던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 기한 연장 논의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문화원은 지난 2000년부터 영국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영어 교육 과정 개편과 교육자료 개발, 영어교사 강습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북한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북한의 2개 대학과 2개 중학교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 주재하는 4명의 강사가 북한 내 7개 대학과 3개 중학교 영어 교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영국문화원이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서 교육한 영어 교사는 4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최근 갱신한 북한 여행주의보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추가 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같은 위협은 영내 불안정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또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사소한 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가 북한에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지도부나 당국에 무리해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인 4명과 캐나다인 1명이 체포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이밖에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엿새 만에 사망한 사례, 미국인 김학송 씨와 김상덕 씨가 불분명한 위법 행위로 체포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 10년간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300명을 넘었습니다.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한 뒤 시민권을 받기까지는 빠르면 6년이 걸립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시민권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영국 시민권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363명입니다. 이 가운데 87%인 317명이 영국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6년 43명, 2014년 41명이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이후 5년 사이에 시민권을 취득한 북한 국적자가 271명으로 전체 85%를 차지할 정도로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시민권 취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민권을 취득한 317명의 북한 국적자 가운데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9명, 시민권 취득자의 자녀로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53명 포함됐습니다. 영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뒤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빠르면 6년 정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가지고 비자를 받게 되면 5년짜리 비자를 받습니다. 후에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유액이 부여되고요. 영주권을 받게 되면 1년이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김 사무총장은 난민 지위는 임시 거주 상태인 반면에 시민권을 받으면 선거권 등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영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영국 시민이 될 경우 북한으로부터 받는 위협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고 김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 영국에 정착한 뒤 2014년에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 박지연 씨는 당시 만감이 교차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태어난 것이 북한이고 부모님들이 뼈가 묻힌 것이 북한인데 혹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제가 국적을 포기하면 혹시 역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했는데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그렇고 하여튼 좀 감정이 좀 엇갈리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영국 내무부 난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영국에 난민 신청을 한 북한 국적자는 모두 1,171명으로 이 가운데 518명이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하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7년과 2008년에 난민으로 영국에 정착했고 그 이후에는 영국 정부가 난민 심사를 강화하면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의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 7월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올 상반기 평균 지원량에 비해 10% 감소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7월 중순 주민 한 명당 하루 300g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6일 발표한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7월 한 달 동안 타가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56만 9천여 명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강화식품 1,559톤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 기간 타가소 어린이 한 명당 하루 영양강화식품 66g과 영양과자 40g, 임산부와 수유모에게는 132g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취약계층 64만여 명에게 평균 1,733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10%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매달 100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세계식량계획의 목표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도 7월 중순 400g에서 300g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300g의 배급량은 유엔의 1인당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6월 주민 한 명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배급했었습니다. 하지만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이무작 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7월 중순 들어 식량 배급을 300g으로 25%가량 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여전히 자금 부족으로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식품 원료를 구입해 운송하고 현지 식품 공장에서 가공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데 보통 6개월이 걸린다며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2,80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현재 모금된 액수는 4,200만 달러로 목표액의 3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최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로 중국 훈춘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영국의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훈춘 내 수산물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훈춘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만강 쪽 대북교역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훈춘은 최근 몇 년 새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해 이를 중국 내부나 다른 나라에 되팔아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최신 대북결의 2371호 탓에 훈춘 내 수산물 업체가 큰 위기에 처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일정 금지했고 최근 중국 상무부는 이에 근거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취재를 통해 대북결의 2371호의 영향으로 훈춘 내 많은 수산물 상점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이 신문에 북한 수산물 수입이 막혀 수입선을 러시아로 돌리면서 수산물 가격이 50%에서 100% 가까이 올랐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냉동 수산물을 팔 수밖에 없는데 냉동 수산물은 이익률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훈춘 내 수산물 업체들은 안보리의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산 수산물 덕에 호황을 누렸습니다. 훈춘은 원래 간단한 오징어 가공업을 하던 곳이었지만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국제 수산물 가공 기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산 수산물은 청정바다 이미지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고 중국산보다 30%에서 40%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과 11월 사이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 규모는 약 1억 7천만 달러로 전해 같은 기간보다 75%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는 수조가 거의 모두 빈 상태로 그나마 일부만 러시아산으로 채워져 있는 훈춘 내 한 수산물 가게의 실태를 전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수산물 교역상은 이 신문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본다며 인구가 30만 명인 훈춘에서 만여 명가량이 북한과 거래를 하는데 대북 교역이 중단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훈춘 임업 당국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훈춘이 가진 것이 수산물과 부동산뿐이라면서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텅 비어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정은 압록강변의 대북교역기지인 단둥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중국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에 항의하는 단둥 수산물 업자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정부에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로이터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수입선이 막힌 단둥 내 수산물 업체들이 밀수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 접경지역에서 이런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관련 기사와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취재에서 훈춘 내 많은 업체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거절했고 외국 기자들의 취재가 공안에 의해 저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매우 정교해졌다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평가했습니다. 이 기구는 미 국방정보당국과 의회가 북한의 사이버 능력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외교 현안으로 격상한 지금 핵과 미사일, 인권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북한 당국이 사이버 활동에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공격 능력 또한 매우 정교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 능력에서 북한을 능가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뿐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이에 따라 미 의회가 미 국방 정보 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은 비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의회는 행정부에 비공개 설명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회를 통해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과 미국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 금융망의 보안 수준과 금융계 보안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 국제 금융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미국의 자원 투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국제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 내 여러 위원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국제금융, 외교, 국토안보, 군사, 사법, 정보기술위원회들이 모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보복, 강압, 첩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사이버 공격을 벌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공격이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지난 5월 사상 최대 규모의 전 세계적인 해킹 사건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2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컴퓨터 통신망 침투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이 지목되고 있다며 두 사건 모두 북한 정권의 수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대한 해킹 외에도 18개 나라 은행에 대한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올 상반기에 북한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 사업을 중점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실조 어린이 4만 명을 치료하고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 등 영양을 지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올해 상반기 북한 전 지역의 90%인 189개 시군에서 지역 중심 영양실조 관리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28일 발표한 북한 2017 상반기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에서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취약계층의 영양과 보건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1,80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20만여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유니세프는 올 상반기 지역 중심 영양실조 관리 사업으로 4만여 명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와 급성 영양실조 어린이를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170만여 명에게 비타민 A와 구충제, 미량 영양가루를 지원했습니다. 지역 중심 영양실조 관리 사업은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점검해 사전에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에게는 약과 식량을 지원해 치료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난 2010년 황해북도 연탄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현재 북한 주요 도시 병원과 13개 도 어린이 병원, 189개 시군 내 의료시설 등 총 225곳으로 확대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은 이들 시설에서 8주에서 12주 동안 약과 영양식을 받는 등 치료를 받게 됩니다. 유니세프는 또 올해 상반기 1살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백신도 지원했습니다. 18만 1천여 명의 아이들이 홍역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임산부들을 위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도 지원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설사 치료를 위한 경구용 소금 200만여 포를 지원했으며 폐렴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도 지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70%만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밖에 올 상반기 지난해 함경북도 홍수로 파괴된 수도시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수재민들에게 정수필터 2만여 개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회령시와 경원군, 무산군, 연사군 내 5만 5천여 명이 수도시설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올해 북한 어린이 490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총 1,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390만 달러만이 모금됐다며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는 서울은 오늘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고 한국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특별보고서에서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원유 공급 중단 등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방문한 미 정보 당국자는 북한의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소식을 중심으로 김영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오늘 즉 7일 큰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에 주한미군 기지 반입을 끝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오늘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배치로 한계 포대 규모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사드에 관한 입장과 무기체계를 설명한 사실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사드는 북한 정권의 반복되는 전략적 도발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배치되는 것이란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기로서 어떤 강점들이 있다고 설명을 했나요?
북한이 가진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매우 효율적이란 강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번의 격추시험에 모두 성공하는 등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가운데 요격 성공률이 가장 높다는 배경도 강조했습니다.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고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날아오는 탄도를 파괴하는 직접 충돌 파괴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패트리엇 체계를 보완하면서 여러 다층 방어 역량 강화에 이 사드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에는 환경과 효율성, 또 중국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한국에서 말이 많은데요. 그 때문인지 한국 정부가 합동 브리핑까지 열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예, 국방부, 또 행정안전부, 환경부 장관이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의 직접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불가피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연합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 체계의 잔여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주 기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고 하는데 부상자도 나왔다고요?
예,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이 4기를 추가 반입한다고 발표하자 일부 성주 주민들 또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이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하면서 해산을 시도하자 시위대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충돌했는데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주민 22명, 경찰관 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이들은 없었지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합동 브리핑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그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지역 안정을 회복하여 국가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한국의 여러 경제 보복 조치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번 배치 완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장수 주중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까지 했습니다. 경수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거듭 사드 배치 중단,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반응엔 신중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으로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한 적극적 소통 노력과 함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사드의 레이더와 미사일 모두 거리가 짧아서 중국 안보엔 위협이 되지 않으며 또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까지 취하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보 우려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서 근거 없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안보 관련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 정보 당국자가 한반도 비상사태에 관해서 언급해서 관심을 끌었다고요.
예, 서울에서는 현재 6차 서울 안보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4일간, 그러니까 내일까지 행사가 열리는데요. 행사는 한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연례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미국 등 38개 나라 또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마커스 갈라스코스 미 국가정보국 북한정보담당관이 참석을 했는데 특별 브리핑을 잠시 가졌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비상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비상사태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적응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갑작스런 상황 변화가 빠르게 예상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스코스 담당관은 개인적인 견해라면서 불편하고 또 모두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이겠지만 오판의 가능성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자세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토머스 버거슨 미 7공군 사령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참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파괴적 행동을 중단하는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최 측인 한국 정부는 어떤 견해를 밝혔습니까?
지금은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연이은 도발을 볼 때 지금은 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전략적 셈법을 바꾸도록 더욱 압박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란 얘기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의 서울은 오늘입니다. 김영곤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예, 문재인 한국 대통령,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별도로 만난 건데요.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도록 공조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두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한 설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나라 관계가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불편했는데요.
예.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두 나라 언론들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이가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아베 총리는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한일 중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 정권의 연쇄 도발이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3차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북한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까?
예, 연설 마무리 부분에 북한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6차 핵실험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극동지역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 발전을 위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나는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여 극동 개발을 성공시키는 일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극동에서 경제협력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도 이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 없이도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끝으로 1박 2일의 짧은 러시아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은 오늘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